계시록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원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공부할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오늘 또 소풍 못갈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네요. 최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조금 지나치리만큼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제 얼굴만 떠올리면 경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딸꾹질이 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가 꿈속에까지 나타나가지고 하도 호되게 야단을 쳐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났대요. 지난주에는 어떤 우리 청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또 초콜릿하고 뭐 편지를 써갖고 왔는데, 편지 내용이 전부 호되게 혼내실 때는 너무 무섭지만, 전부 이렇게 썼어요. 호되게 혼낼 때 너무 무섭지만, 제가 이렇게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께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 이 시대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안일하고 게으르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방종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소 좀 과하게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채찍을 든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그런 얘기 해주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단판 승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삼판 양승 같은 거 없어요. 단판 승부예요. 한번 가서 잘못 가면 거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지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도박을 할 때보다도 덜 진지해요. 도박을 할 때는 몇백불 잃을까 봐 덜덜덜덜 떨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승부인데 거기에 그만한 진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탁구나 당구나 테니스 같은 그런 게임을 할 때보다도 덜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해요. 이를 악물고 이기려고 하죠. 내기가 걸렸으면 더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고 느끼는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은 너무나 무섭고 살벌합니다. 제가 아주 피부로 느끼는 건데, 우리의 대적은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물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위기감도 없고, 진지함도 없고, 힘도 없이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다 못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싸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승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탄이 지금 휴가 중이거나,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뭡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성경 본문에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한 구절들이 연이어 나와서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속에 품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전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의 한 의사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서울에는 참 병원이 많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그래요. 두집 걸러서 한 집씩 붉은 네온 십자가가 걸려 있다는 것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렇게 많아졌어요. 한국 기독교 100년 사의 쾌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붉은 네온 십자가가 걸린 곳이 전부 교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전에 동구 공산권에 숨어서 선교를 하던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잠깐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0년간 동구권의 기독교는 뿌리 깊은 신앙 아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숨어서 찬송을 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 우리는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보란 듯이 교회에 모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도해 왔다. 드디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가 왔다. 그리고 서구 교회의 신앙이 이곳 동토의 땅에 맥도날드와 함께 들어왔다. 그 실용주의와 자본주의에 편승한 서구의 기독교 안에는 이미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들의 비전과 야망만이 남아있었다. 안 된다. 이 기독교가 순진하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온 나의 형제들을 오염시키게 둘 수는 없다. 막아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뭘 막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막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선교사님의 눈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자유진영의 교회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과 인력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용주의라는 것은 종교를 내 현실의 삶의 방편으로 믿는 것을 실용주의다 그러죠. 자본주의는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투자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교회가,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독교가 들어오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몸뚱아리만을 위한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구의 기독교가. 기독교는 이제 현실의 삶에 위안을 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 정도로 전락해버렸어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인간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대신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는 천박하고 아주 피상적인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단에서도 전해지는 설교가 기복적이 되고 현실 중심적인 설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를 이렇게 하시죠. 그건 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 방면으로 더 뛰어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윤리서적이나 경제학, 경영학 책들 중에 한 종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거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겁니까? 여러분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도덕책, 윤리책에서도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없을까를 찾아내는 게 그리고 회개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큐티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지금 사사로이 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그러한 천박한 기독교가 순수한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으로 세워진 동구권에 이대로 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온몸으로 막아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실용주의와 자본주의에 젖은 서구의 교회들은 순결한 십자가의 신앙을 여지없이 퇴색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왜 교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왜 교회가 죽어갑니까? 사탄은 이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예전에는 때리고 죽이고 핍박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이제 사탄은 근사하고 그럴듯한 모조품, 유사품을 가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구의 기독교를 싸잡아서 다 가짜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왔으며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오늘 짚어보자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복음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시대에 따라 내용이 변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음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인간의 손을 거치면서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은 항상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용해서 복음을 훼손시키고 왜곡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복음을 공격하는가? 사탄은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만든다고요? 모더니즘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계몽주의, 민주주의, 산업사회,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이런 각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들이 있어요. 복음과 그 시대의 정신은 항상 대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의 이 풍속과 정신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마귀가 만들어 놓는 그러한 시대의 정신은 복음과 항상 다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 시대 정신에 굴복을 하면 복음은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많이 그 시대 정신에 이 복음이 굴복하여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참교회는 실패하지 않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에 속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매 시대마다 복음의 본질을 늘 새롭게 규명하고 왜곡과 오염을 계속해서 세척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미혹했던 시대 정신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날은 어떤 시대 정신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변명이라고 하면은 제가 너무나 처참해지는 것 같고 변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변증.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변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인간은 스스로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켰고 철학과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행복에 이르려고 애를 써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식체계, 선행체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문명의 발달은 오히려 인간성의 황폐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죠, 이제. 인간들은 거기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서구의 철학과 종교, 동양사상, 동양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로 혼합이 된 인본주의의 극치이며 범신론이에요. 이 뉴에이지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의 혼합이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뉴에이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명을 보고 인간 자신에게 스스로 반한 거예요. 와, 우리는 대단한 존재구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뉴에이지 무브먼트란 말이죠. 뉴에이지는 마치 창세기의 뱀처럼 이 시대의 인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똑같죠? 뱀이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기독교는 그 뉴에이지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신학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게 모르게 그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죠. 종교다원주의도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어찌 한 길뿐이겠느냐. 이태원, 한남동, 장충동, 충무로 어디로 올라가도 남산은 올라갈 수 있다. 왜 기독교만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어찌 뒤틀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다고 할 수 있는가? 굉장히 포용력 있는 그런 사상 같죠?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까지 이 매력 있는 시대 정신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1년에 몇 차례씩 모여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고집불통인 개혁주의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로만 캐톨릭은 이미 오래전에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캐톨릭은 그것을 보편주의라고 부드러운 이름을 붙여놓았지만 그것은 다분히 악마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훼손하는 또 하나의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포스트, after라는 말이죠. 모더니즘, 모더니즘 시대 이후.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란단 말이죠. 모더니즘은 어떤 시대사조였습니까? 모더니즘. 17세기까지만 해도 종교가 타락을 하고 왜곡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종교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성경을 숭상했었다고요. 그러나 18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자 이제 그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은요. 그리고 비이성적인 부분, 성경 안에 비이성적인 부분, 기적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창조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빼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경험주의, 실존주의, 이성주의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독교가 아주 천박하고 무식한 종교로 홀대를 받았어요. 과학과 이성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직도 그 기적을 믿냐? 아직도 그 성경의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냐?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곧이곧대로 믿는 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훈만 잘 건져내면 된다는 식의 가르침이 이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서 태동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나온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말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도 많은 비슷한 비중을 가진 여러 종교 중에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이다. 진리로 인정은 한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여러 많은 비슷한 진리 중에 하나이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절대 진리나 절대 권위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오면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윗사람의 권위가 실종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면 바로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시대가 됐다고요. 옛날엔 그게 어딨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두들겨 맞고 말았죠. 이젠 절대 권위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나무랬다고 아버지가 자는데 딸이 목을 졸라서 죽이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밥 먹을 때 반찬이 별로 없어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PX에 가서 깻잎 통조림이나 김치 통조림을 사다가 먹었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고참들이 푹 한번 찍어가면 반 이상이 다 날아가요. 그래도 속으로는 부하가 치밀지만 그 앞에 갖다 놓고 다 드세요. 이해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년 때 내무반장 할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갓 들어온 신병이요. 깻잎하고 김치를 사서 먹더라고요. 저희 때는 2병 때는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근데 2등병이 그걸 먹고 있어요. 근데 상병 아이가 그걸 갖다가 몇 점 집어먹었어요. 깻잎을. 그랬더니 내무반장인 저도 옆에 있고 그 고참 수많은 고참들이 있는데 숟가락을 식판에다 빵 집어던지더니 쥐 돈으로 사 먹지 왜 남의 건 먹고 지랄이야 그러더라고요. 2등병이요. 제가 데려다 무지 혼내줬죠. 이제는 권위라는 것은 실종된 지 오래됐어요. 절대 권위?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노컷 뉴스에 보니까 대학 교수인 아들이 아버지가 유산 상속할 때 섭섭하게 해줬다고 온갖 쌍욕을 갖다가 그 아버지한테 하는 것을 아버지가 녹음을 해가지고 기자한테 주었더라고요. 근데 녹취 기록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XXX야 네가 무슨 아버지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니까요. 녹음을 했다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 자로 된 욕은 되게 심한 욕들 아니야 대부분 아버지한테.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깊이 파고 들어왔어요. 이 시대 정신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불변한 복음을 칼같이 전하는 대신에 이제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복음의 종류가 설교의 종류가 이제 다양해졌어요. 절대적인 것은 이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복이나 신비나 보수나 자유주의, 개혁주의 다 조금씩 건드려주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좋은 것을 취사 선택해서 듣고 제발 나와주기만 해달라는 이런 구걸이 되었단 말이에요. 설교가 듣는 사람들도 이제 설교자를 자기 구미대로 평가를 하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 은혜도 많이 받아.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지옥에 대해서 또 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해서 지나치게 설교를 할 때는 마음에 안 들어. 그것만 빼고는 다 좋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는 다 좋아. 이제 절대 진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한테 이해되어지고 자기 기분을 해치지 않는 자기를 유쾌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만 골라서 듣고 간직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 진리만을 칼같이 전해서는 인기를 얻지 못해요. 사람들은 절대 진리보다는 설교자의 외모나 그의 언변이나 제스처에 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감동시켜주는 설교를 원하지 자기의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진리에는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금세기의 교회들이 이렇게 대형화되고 상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들이 대형화와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선택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와서 선택할 게 없어요. 그죠? 한 가지 길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가는 자기가 못 견디고 쫓겨나요. 그죠?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몰래 뒷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고 듣고 싶은 성경 공부만 들어가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만 참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글로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목사들도 그 추세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해주는, 나와서 앉아 계시는 그 신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헌금이 줄어드니까, 자기의 세가 위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강대상에서 온갖 아부가 난무하고 코미디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마음에 없는 칭찬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뭘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격려만 난무하는 거죠. 제가 5월, 6월에 몇 군데 교회 부흥회 강사로 갑니다.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미리 설교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보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보내드렸어요. 특달같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설교는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설교는 싫어합니다. 큰일 납니다. 바꿔주세요. 이제 설교자는 회중의 비율을 맞춰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회중의 입에 맞는 설교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벨 극장에서 찬양 콘서트 했을 때 1,000명 이상 왔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만일 거기에서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구원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설명해 주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내고 집회를 갖는다면 사람들이 1,000명 올까요? 50명도 안 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캇 브레너 같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면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이는데 왜 예배당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냐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열린 예배 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자. 거부감 없이 만들어주자. 문턱을 어떻게 낮춥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해서 타협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문턱을 낮춰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우리의 설득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든 모아놓고 우리가 설득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몇십만 명 모아놔도 아무리 거기에 인기가수 불러다 놓고 우리가 공연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모여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지 결코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식으로도 타협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식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시대 정신을 거스려서 더욱더 명확하게 규명되어지고 세척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를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다, 즐겁다, 기쁘다, 위로가 된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진리를 들었는가를 확인하셔야 되죠. 여러분 달변의 연설을 좋아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화술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이 송곳으로 찔리는 것 같이 아프더라도 여러분은 진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변과 그런 화려한 화술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그 콘서트를 하나 빌려다 보세요, 차라리. 왜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걸 요구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신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모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만 진짜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유사품이 난무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 많은 모조품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진짜라고 선포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한 가지예요. 가짜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그 진리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진짜만 그 복음대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데 우리가 진짜? 진짜 맞습니까? 진짜 바로 하는 거 맞습니까? 회개하자는 거예요. 뭘로 그들과 비교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뭘로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잘못 가고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저건 아니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뭘로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못 보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을 욕하고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인합시다. 확인하고 아니면 회개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다 말이죠. 복음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입으로 삶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예수가 시키는 것을 나는 의무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은 해요. 구원자, 메시아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분이 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삶으로. 분명히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는 인정해요? 날 구원해 주셨어. 고마워. 감사해. 근데 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안 나오냐 말이에요. 반더발은 그것을 가리켜서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그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 헬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요. 우리는 그분에게서 낳고 그분의 손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분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기쁘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분이 다 달라 그러면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다 드려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고 훼손된 그런 반쪽짜리 복음에 머문다면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며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해라. 안 하면 좌우의 날선검을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목을 치러 내려갈 것이다 그러잖아요. 심판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적인 혜택을 누리고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진리를 표방한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진짜다라고, 우리가 진짜 진리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그 진리를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하셨어요. 어떻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전하는 거 중요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영접하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이게 복음 전도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로 영접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가 아닌데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로 영접하십시오라는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니까 너나 잘 살아 이 기집애야 그런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이죠, 그거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권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감동을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요. 그 박완서님의 나의 아름다운 이웃이라는 책에 보면은 꽁트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주간지 기자가 대학 후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 주간지 기자 보고 이 후배가 선배 어디 가요? 그러니까 나 잠실 야구장에 가. 왜 가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혹시 나를 감동시켜줄 감동이 있을까 해서 가는 거야. 아니 주간지 기자면은 일주일에도 몇 건씩 감동적인 인터뷰를 할 텐데 무슨 또 감동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주간지 기자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야구장에서 홈런을 구경할 때만큼의 감동도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 후배가 나도 잠실 야구장에 가고 싶다. 그게 끝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감동을 줄 만한 사람들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여러분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좀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내 보세요.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칭찬을 받죠. 자식이 자라면 아버지가 칭찬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큰 예배당 건물 지어서 아버지께 드리면 그 하나님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에 요만큼도 보탬이 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훌륭한 자식을 낳았을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사세요. 규범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하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리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야, 저들은 믿을 수 있어. 왜?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야고보서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맹세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다못해 결혼식장에서도 여러분은 맹세하시잖아요. 신랑 신부는 서로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맹세하십니까? 그럴 때 네, 맹세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가 물어보면은 아니요? 그래야 돼요?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 대답 못해요. 그래야 됩니까? 그럼 집 사거나 차 살 때 크레딧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증인 세우죠? 그건 맹세예요.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는 맹세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맹세는 어떤 때 하죠? 야, 그거 진짜야. 아니면 나 죽여. 왜 이런 과격한 말들이 나오죠?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바르게 산 사람들은요. 그냥 조용히 그래, 내일 할게. 그러면 저 사람은 반드시 할 거야. 그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야, 하늘과 땅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아니면 나 죽여. 그렇게 되지 않게끔 평소에 잘 살으라는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려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죽음의 삶을, 죽음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초기에는 진짜로 화형대 위에서 사자굴에서 죽었어요. 진짜 죽었죠. 모더니즘 시대 때는요. 과학과 이성을 앞세운 사람들 앞에서 바보 취급받았다니까요. 저런 멍청한 놈들.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저거를 믿고 있냐? 이런 바보 취급받았어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오늘날의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죽으셔야 되겠냐고요? 어떻게?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우리에게 준 그 시대 정신이 우리를 미혹한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그냥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목사님만 좋아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악역을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친구들에게 인기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선량하고 착해서. 우리 결혼식 때 친구가 600명이 왔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저를. 너무 외골수다, 고집불통이다 그래요. 슬슬 피해요, 저만 보면 다. 왜 그런 소리까지 제가 감수하면서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채찍을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죠, 같이.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그런 각각의 개별적인 표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들 읽으면서 봐라, 신유은사도 있어야 되고 방언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야, 그거 안 나타나는 사람들은 가짜야. 그러면 여러분 독도 마셔봐야죠. 구역 예배할 때 청산가리 한 잔씩 마시자고요, 우리. 자, 건배. 그래도 괜찮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예수를 믿으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히고 괴롭혔던 질병, 독, 귀신, 뱀 같은 것들. 그런 상징적인 것들에 당하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표적들이 신자들의 삶에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들을 이길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난대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서는 그런 표적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이 왜 안 보이고 그냥 거기에 쭉 빨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여전히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7월 10일 날 중국 선교를 가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가서 그걸 연습하고 올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내 것을 다 주고 하는 그 연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 가서 그거 연습하고 올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고 올 거 아니에요, 가서요. 평소에 연습하다가 가끔 유격 훈련 같은 거 가듯이 인텐시브 코스 한번 가는 거죠. 그런 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선교는요. 우리 이은주 집사님은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가서 하루에 100명씩 머리 깎겠다고. 100명씩. 300명분 샴푸 준비해갖고 가신다고. 해고 오는 거예요. 왜요? 갔다 오면은 내가 거기서는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왔는데 왜 집에서 내 식구들을 보면서는 그런 게 안 나올까? 반성하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런 훈련과 연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더니즘 시대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파괴하려 했어요. 그것을 공격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갈 길이 구별되어 있었어요. 카타콤에 숨어서라도 예수만 믿으면 됐어요. 칼이 날라오면 그냥 맞아 죽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사탄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고요. 이제는 유사품이 너무 많아요. 그곳에서 진짜를 찾아서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서문화 교회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고 고민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글도 모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수 천당, 부신 지옥 그거 갖고 천국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무 가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고 방대한 분량의 엉터리 신학들이 신학교 안에서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구별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연수, 횟수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점점 예수 믿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세요. 성경 공부 꼬박꼬박 나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나온다고 저한테 무슨 피해되는 게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독려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만일 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아 여긴 가짜다 하면 바로 떠나셔야 돼요. 진짜를 찾으셔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가끔 전화로, 메일로 또 교회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드려요. 그리고 꼭 제가 덧붙이는 말씀이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오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바빠요. 저는 안 바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잘 모른대요. 그러면 거길 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래도 제가 여기 20년 넘게 다녔는데 제가 그래도 장로인데 여기는 교육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가지시나 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중대한 선택이 교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편안하고 조금 익숙한 사람들 많고 조금 친한 사람들 많고 우리 자식들 가르쳐주는 교육 프로그램 좋고 맨날 아이들이 가기만 하면 그냥 막 즐겁게 놀다가 오고 만사 편안하다. 자기는 예배당 앉아서 졸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불확실한 시대, 진리의 부재 시대에 어떻게 진리를 구별하고 확인하셔서 온몸으로 그 진리를 사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자꾸 물으시고요. 요즘 저희 교회 설교 테이프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요. 한 달에 한 CD가 3,000개를 주문해도 저희가 모자랄 때가 있을 정도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저에게 주시는데 옛날에 못 들어보던 얘기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들으셔서 알겠지만 제가 성경 이야기 이외에 다른 이야기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예화도 일부러 성경 구절을 꺼내서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 이야기만 하는데 옛날에 못 들어보던 이야기다 그러면 여태까지 무슨 이야기 듣고 있었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교양 얘기 들으시려고 하고 왜 여기에서 무슨 윤리적인 도덕 강연을 들으시려고 그래요.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바르게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서 가짜 유사품, 모조품들을 잘 구별하고 갈라내서 청소해버릴 수 있는 실력들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그런 엉터리 저주받을 가짜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구별해내십시오. 그리고 청소해내십시오. 잘라내세요. 그리고 바르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건데. 항상 남 집사님 혼자. 천국 가서 우리 둘만 있으면 어떡하죠? 쓸데없는데 아멘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아예 안 해요. 아니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세요. 유명한 사람, 큰 교회 목사, 훌륭한 일 해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다라고 제발 쫓아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해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